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직의 본질적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 하게 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자신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도직을 부여해 주셨느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 사로잡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사로잡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 앞에 여러분 뭐라고 써두셨습니까? 왜냐하면 원문에 있는 그 구절이 없다 그랬죠. 그게 14절은 13절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저 사람 미쳤다라고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난 미쳤다. 나는 하나님에게 미쳤다.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미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대상에 푹 빠진다는 것입니다. 쟤는 운동에 미쳤어. 쟤는 뭐 고시 공부에 미쳤어. 그게 빠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딴 건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다마스커스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 명의 일행이 있었음에도 자기 혼자 주님께서 사로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에 대입시키면 그게 다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바울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동안 지내오면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셨단 말이죠. 우리 동창생들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이 밤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로잡아주셨다. 미쳐야죠. 저도 83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로잡아주셔서 제가 제 인생길을 바꾸기로 한 거, 미치기로 한 거죠. 주님에게 빠져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다. 하나님에게 미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에게 푹 빠지면 빠질수록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빠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미치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타적인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주님에게 미쳤고 주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빛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13절에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미쳐서 너희들을 향해서는 맑고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왜? 하나님에게 미칠수록 모든 삶의 미몽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밝은 정신으로, 더 밝은 영혼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다가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쓰다가 자기가 감탄하고 보라 감탄사를 한번 넣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뭐죠? 옛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옛 피조물, 옛 것과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의무인 동시에 근거인데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법칙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전제를 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가는 것, 빛을 쫓는 것, 그건 우리가 다 해야 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장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 앞으로 이후에 이야기할 것 다 비롯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어젯밤에 내 심장이 뛰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것도 기적이죠. 오늘 내 눈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임을 알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연결하십시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 공표를 하시고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거기 연결을 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게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당신을 화목해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끼어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대전제가 뭐예요? 본래는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화목했으면 화목해 하실 이유가 따로 없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했기 때문에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불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 소외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소외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를 범했던 것은 인간의 단순한 실수구나,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의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과를 범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무게를 더 줬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쿠데타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한 반역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뒤두르는 절대 왕정시대에, 왕정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권력의 시대는 그랬죠. 최고 1인자의 자리를 노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무조건 반역이고 무조건 참수형이에요.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반역자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반역의 죄를 씻어줄 속죄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반역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인간이 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곧 이렇게 시작하죠. 18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주를 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표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역죄를 범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제물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거래를 할 때 자기한테 유익한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화목하다가도 내일 거래할 때 내가 좀 불리해졌다 그러면 속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당하셨는데 반역당하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주심으로 인간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공표하십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뭐에 대한 주석인가?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차이점이 뭐예요? 18절에는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19절에서는 뭐를? 세상을. 우리하고 세상을 연결시켜 두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외면하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신앙의 핵심을 영어 알파벳 26글자 중에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글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X가 된다고 그랬죠. X는 두 사선의 길이가 아래 위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어긋나는 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두 사선이 만나는 점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그 점이. 위에 있는 X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 아랫부분은 사람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강권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랑을 채워 주신 까닭은 나 혼자 그 사랑을 즐기고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쓸 때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X로 표현한단 말이죠. Jesus Christ는 영어로는 JC가 이니셜이지만 헬라말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X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X를 자기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 이름이 뭐던가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pass over, 넘어간다. 한자로도 넘을 유, 넘을 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유대인에게 바르게 하시고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pass over, 넘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이집트로부터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념하라. 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셨겠어요? 그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유태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누구를 위한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X를 그리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생각할수록 그 그리스도에게 미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X의 윗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역이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는 X의 아랫부분 신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섬멸시킨다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그 민간인 부락을 폭격을 해서 아이들, 부녀자들이 죽는 그 화면들을 보십시오.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지에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왜 유태인들이 그럽니까? X의 아랫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태교를 신봉하는 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는 세워지지 않고 계속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람 사랑 아랫부분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신약과 구약이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가 틀립니까? 18절에서는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의 공표를 하십시다. 그런데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뭐요? 말씀, 말씀을 공표하고 직분과 연결을 하십시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대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 반역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줄을 쳐두십시다.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글을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가령 뭐 누가 나한테 믿지 않을 때 전도한다고 이 책을 선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생일날 우리 부모님들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1월 1일부터 개정개혁 성경을 쓰기 때문에 내가 서점에 가서 내 돈으로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부탁하셨다 헬라말 티데미는 말이죠. 넣어둔다. 담는다, 맡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의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채곡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전히 반역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알도록 전해라. 부탁한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20절 그러므로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줄을 그어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시고 맡겨주시고 심령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요새 말로 하면 뭐죠? 대사입니다. 대사. 옛날 우리말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직사라 그러잖아요. 직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게 뭐죠? 부탁하는 자의 전 존재요, 전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체이신 당신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휘페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대사, 사신, 그분의 직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말 사신으로 번역되고 나중에 영어로 엠바사더라고 이렇게 진전해 나간 이 단어가요. 여기에 우리 20절 본문에는 사신이 되어 이렇게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뷰오해서 사신이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사신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됐죠. 그것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자신의 사신을 보낼 때 젊은 사람을 안 썼단 말이죠. 자신과 평생을 동고동락해서 자기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자기의 분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인으로 보냈어요.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프레즈비터,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 장로교회라는 게 Presbyterian Church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장로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나이가 들어야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20, 30대 청년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매일 같이 생활하는, 동행하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서대문에 그 예전에 독립문이 지금도 있죠. 근데 옛날 자리에 있지 않죠. 그 고가도로 때문에 장소가 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독립문을 세운 자리가 어디, 본래 뭐 하던 자리예요? 거기에 영은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할 영자의 은혜 은자, 중국 황제의 은총을 영접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황제의 칙사가 오면 조선왕이 그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황제가 보내는 칙사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왕이 그까지 나가야 돼요? 그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황제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와 똑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황제의 칙사가 왔기 때문에 황제를 대접하듯이 칙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말 중에서 칙사 대접한다면 잘하는 거, 그때부터 유래된 거죠. 그런데 황제의 특사이기 때문에 칙사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영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욕 들어요? 그 사람이 욕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황제가 욕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님의 대사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주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살 때 사람들은 우리 욕하나요? 아니죠.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튼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말과 글이 신약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략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중생의 의미로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생명을 소진시키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1차적인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분의 평안, 그분의 평화,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기쁨은 체험하면서도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것만이 가장 값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죄 공표하십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그리스도시죠,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죄하고 연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화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20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동사 있죠? 그걸 공표하셔서 지금 죄의 선으로 연결한 그 선과 연결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화목하라는 헬라 말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바꾼다는 말입니다. 교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뭘 바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받고 당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참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꾸든지 간에 서로 둘 다에게 유리하든가 아니면 나에게 더 유리한 걸 원하잖아요. 가령 뭐 돈을 주고 상품을 산다, 재화와 재화끼리 바꾼다, 어떤 가치와 가치를 교환한다. 이거 다 뭔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의를 주시면서 뭐하고 바꿨는가? 인간의 죄하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의와 죄를 바꿔주시는 그 화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자신의 생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다 감사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죄와 의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인간이 뭔가 자기에게 집착하고 움켜쥐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죄덩어리예요. 이것을 놔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담는 그릇이 될 터인데 이걸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심정적으로는 구주라고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다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의와 죄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단락을 끝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전해진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더 이상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초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매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2006년 11월 8일 이 한밤중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넬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이런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여러분 영혼의 맑은 가락은 얕은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얕은 심령을 갖고 있을 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맑은 가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게 돼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온 맑은 가락이 내 영혼을 꼭 감쌉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평화, 평화로다. 그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나와서 내 영혼을 가히 감싸주니까 내게 평화, 평화인데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실 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올라오는 가락이 함께 만납니다. 가장 높은 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낮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지는 장소가 나의 기적 덩어리에 뭐 하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삶 자체가 매일매일 이 가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이렇게 끝나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가 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테니까 나로 하여금 늘 그 평안 속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송가 469장 먼저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맞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히 더러운 죄인이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 존재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맡겨주시고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생의 기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희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위로부터 임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가락이 한데 만나는 삶의 기적이 내 자신의 존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반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총을 먼저 주셨으므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